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 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온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예,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엔 케냐 목사님이 캠프를 다녀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캠프를 순방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저희 교회에 계시는 전홍준 형제님, 박사님이 케냐 쪽에 의료봉사를 다녀오셨어요. 한 주간 갔다 오셨는데 주일날 저녁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보셨지만은 어릴 때부터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 되셔가지고 이 불의를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나오시기는 나오시는데 이래 보니까 약간 교회 안에 싹 섞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녀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제 케냐 가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우리 이제 캠프 때마다 오시는 외과 의사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렇게 우리 봉사, 의료 봉사 활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단 하나 조건이 뭐냐면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 이야기만 하면 이 의료봉사활동 죽을 때까지 한다 하면서 자기가 다 자비돼서 오겠다고 절대로 날 보고 교제하지 마라. 두 번째 날 보고 말씀 들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이것만 해주면 당신은 늘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 이분은 수술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신다 하더라고요. 수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거기 오셔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아마 오래전에 그랬겠죠. 어떤 분이 치료받으러 오신 데 보니까 오래전에 맹장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인데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창자가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아래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보니까 이분은 이 우리 의료팀이 가져간 어떤 시설 가지고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수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이 환자를 부부 마취를 해놓고 갈랐어요. 일을 벌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됐는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옆에 돕고 있던 간호사 자매가 막 놀래가지고 이제 전 박사님을 막 찾아와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수술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 있는데 이 환자를 죽여야 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 박사님이 어떻게 막 급히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이제 의료봉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병원의 간호사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제 찾을 때는 그분이 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없는 상태인데 어째째 막 찾아가지고 집을 알아가지고 가서 그분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까지 가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해가 와가지고 이제 이분을 수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이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마취가 깬 거예요. 풀린 거예요. 깬 게 아니고 풀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죽는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 어떻게 묶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의 뭐 생사람 잡듯이 잡은 거예요. 그래 이제 다행스럽게도 수술을 잘 마쳤다 하더라고요. 이제 환자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대놓으니까 막 너무 이제 막 진액을 다 뺐잖아요. 그날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고 그 환자를, 야, 저 환자는 좀 호텔 같은 데로 좀 방을 구해서라도 좀 입원시켰다가 치료를 해서 며칠 묵게 했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수술실에 좀 이렇게 뉘어놓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라 해놓고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갔다가 와보니까 이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냐 물어보니까 박사님이 나가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일어나서 갔대요, 집에. 아니, 어떻게 집에를 가느냐고. 아니, 그냥 갔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으냐,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뭐 안 아프다 하면서 갔다 하면서. 그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이 갖고 있는 의술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 이분이 당신이 걸어서 와서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안 아프냐고, 괜찮다고. 그래, 진짜 치료를 하는데 보니까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너무 이게 이제 잘 굳어가지고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가 진짜 그러면 막 힘들어하고 아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때는 막 급해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전 박사님 마음에 당신이 오랫동안 믿고 배웠던 의술에 대한 그 상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셔서 병이 나았다. 내가 막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좀 뻥이 세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뻥이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조금 너무 와종됐다. 좀 나섰는데 뭐 조만한 병인데 저렇게 크게 부풀려서 말한다. 이렇게 이제 늘 듣고 안 믿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이거는 의술이나 자기들이 한 어떤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기적적인 일인지 그 이제 수술을 하면서도 수술을 받고는 환자가 일어나서 그냥 몇 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보니까 그 다음날 완대 보니까 진짜 수술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해놓고도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이제 이게 잘 돼 가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밖의 일을 도우신 것을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게 하나 딱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말라리아 검사를 했대요.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제 말라리아 증세가 없어 아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 박사님 목사님 몸을 이렇게 좀 만졌는데 그러다가 진짜 막 그 표현으로는 기절할 뻔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몸을 만지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봅시다. 목사님 배가 좀 풍만합니다. 목사님 배가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만졌을 때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이제 고도로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배가 경직이 돼가지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대요. 한번 해보이소. 예. 긴장할 게 없죠? 예.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만약에 사람이 만지거나 스치기만 해도 막 통증이 온대요. 그걸 이제 이 보신 거예요. 야, 저 몸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저런 몸을 갖고는 지금 쓰러져야 할 상황이래요. 그런데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전 박사님 생각으로는 한 30분 하고 내려오시겠다. 몸이 저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앉아서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춥더래요, 날씨가. 그게 겨울이라 하면서. 날씨도 춥고 막 피곤하고 하니까 좀 짜증스러웠대요, 당신 말로는. 30분 안에 끝내면 참 좋았는데 아마 30분이 지나가고 40분이 지나가고 50분, 1시간이 지나갔던가 봐요. 그래서 막 말씀 들으면서 당신이 짜증스러워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길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프다 거지를 말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말라를 검사하고 아프다 하고는 올라가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인데 한 시간까지 설리겠다고 계십니까? 혼자서 그러고 계셨어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시더래요. 한 시간 반을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시면서 그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이 전 박사님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한 시간 전에 당신이 목사님이 몸을 만졌을 때 검사했을 때는 에너지를 말하면 몸의 건강 에너지를 말하면 거의 배터리 방전 직전에 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단에 올라가서 당신이 생각하는 듯 30분을 설교하면은 그렇게 상태돼서 내려오실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큰 소리로 막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럼 이거는 아프다 하는 게 거짓말이었나? 이런 생각에 막 갈등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문득 어떤 말씀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당신의 몸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몸의 요구를 다 밀어내고 거기서 막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단상에서 말씀을 딱 마치고 딱 그대로 주님 품으로 갈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걸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야,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종을 신뢰와 따랐던 그 마음이 아닌 그 육체를 막 쳐서 밀어내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첫날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왔겠죠. 오늘 저녁 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안 올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막 전하시는 저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잡혀서 하나님이 저 몸에 새 힘을 주어서 저희를 하게 하신다. 그걸 이제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그 세계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이런 틀 속에서 이 선교를 봐왔고 종들을 대해왔고 목사님을 대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 그 간증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자, 이 간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1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아이티 도미니카를 갔었어요. 어째 가다가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그쪽을 갔었어요. 한 번은 아마 2011년도 8월달 캠프 때인가 기억이 그때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도미니카 시장님이 거의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막 그냥 밀어붙여요. 이번은요. 목사님이 이제 그때 한국에 와 있는 그 장관들 이분들을 좀 이렇게 막 그들이 볼 때는 타이트했을 거예요. 이분이 나도 한국 가서 엄청 힘들었다 하면서 목사님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농담이었고요. 그분이 하여튼 목사님을 이제 그때 이제 이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4월 달에 이제 캠프를 마치고 났는데 8월달 캠프를 하러 갈 때 그쪽 지역에 있는 이제 노회죠. 이제 종교 협회에서 감리교회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파송된 감리교회 선교사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그 강을 알고 그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캠프에 가지 말자고 캠페인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시장님이 4월달 캠프를 하고 7월달 저희들이 이제 월드캠프에 오셔가지고 참석하고 월드캠프에 오셔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장님이 캠프를 주최를 해가지고 합창단 목사님 초청을 해서 이제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이제 도미니카 시에 있는 이제 기관장들부터 해서 모든 걸 초청했는데 거기에 각 노회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노회죠. 노회에 있는 노회장 급대는 목사님들을 42명을 초청을 했었어요. 이 시장님이. 그리고 거기에 뭐 지방 국회의원들, 지방 의원들, 그 다음에 뭐 경찰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관장들 해서 보니까 예,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이 400여 명이 모였었어요. 식사자리. 그러면서 이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저는 지난번에 4월 달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내가 매력에 이끌려서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목사님과 한 주간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은 여기 많이 계시지만 여기 우리 기관장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지난 짧은 3일 동안에 4월달 이곳에 와서 목사님이 마인드 강의를 하며 말씀을 전해주고 캠프를 해주셨는데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목사님을 이곳까지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하시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마치고 나서 그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갔는데 42명의 목회자의 그 이제 노회장급 되는 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가질 때 그 감리교의 노회장 된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라는 얘기냐면은 내가 듣기로는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구원관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신 기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 가셨던 부분.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당신의 마음에 구원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이 구원받은 간증을 짧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면서 그 모임, 그 42명의 노회장들을 또 주관 이끄는 젊은 사람인데 총 노회 책임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벌떡 일어서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여기 앉아서 어떤 사람의 소리만 듣고 목사님을 향해 다 문을 닫았던 사람입니다. 시장님이 이곳에 오락해서 우리가 시장님 때문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이국 땅 멀리 이곳까지 와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을 돕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방해를 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임종대 선교사님을 보고 미안하다 하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거기 앉았던 분들이 다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날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하여튼 그날 하루 종일 목사님이 이제 막 그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날 저녁 행사를 다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따라갔었어요. 11시 한 40분쯤 이제 호텔을 도착했는데 방문을 딱 여시면서 가방을 딱 내 손에서 뺏어 딱 지시면서 나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 오늘 피곤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래서 좀 피곤하시겠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저도 뭐 크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일날 저녁에 그 간증을 듣는데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야, 나는 바보같이 목사님을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캠프도 가서 하고 또 가까이 있으면서 보면서 꼭 그걸 몸을 만져봐야 아나. 나는 왜 저런 걸 못 봤을까? 야, 우리 형제님이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 마음이 완전 바뀌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은 그래 사셨어요. 오래전에 남미로 가실 때 뉴욕에서 출발하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남미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까지 마음을 이렇게 정하셨다가 그래 가서 죽자 그 마음으로 남미 가서 집회하러 가셨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대기실 그 이제 선수 대기실에 내려가셔서 막 누우셨다는 간증 들어보셨죠? 그때도 진짜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거기 가셔서 행사를 마치고 오셨단 말입니다. 자, 물론 그 후에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건강하게 복음 앞에 일하고 계셔요. 그 어떤 힘과 건강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내 몸 관리를 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종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가는 저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면 내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한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려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며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 의지가 아니다. 내 고집이 아니다. 나를 지금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다.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고 있다. 어떤 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도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환난과 결박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요. 근데 그 싫어한 마음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이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오늘 이 순간까지 50년 동안 목사님의 삶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19살 때 구원 받으시고 성경교를 가셔서 훈련을 마치고 제가 사는 옆 동네에 압곡동, 지금은 압곡동인데 옛날에 세터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오셨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그곳에 오셨어요.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거기 계실 때에 두 분이 계셨는데 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사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보리가 밭에서 싹이 날 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보리꾸기 시절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서 그 창을 나와서 그 창에서 선산 고향까지 한 4시간 내지 한 그 정도 가면은 집에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는 잘 사시더라고요. 선산들이니까. 그러면 집에 가셔서 가면 보리 멧대박은 얻어올 수 있잖아요. 덮을 입을 하나는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 안 하시고 거기서 그래 사시는 이유가 뭐냐? 어떤 힘이 그래 살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 사시면서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그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던 그 마음이 지금도 목사님 마음에 큰 힘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거기서 목사님하고 깊은 데이트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목사님은 젖어 살면서 형편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셨던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너무 좋았어. 이 복음이 너무 귀했어. 당신의 마음에 그 복음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50평생을 지금 우리 앞에 살아오셨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같이 살았던 분들이 다 나고자가 됐어요. 오직 목사님만 이 복음의 순수한 정로의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심령에 잡혀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 올라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완전 거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 한지 압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태어났고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유대교회에서 길름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 교회 안에 장로들과 사람들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이단자를 능욕하고 잡고 죽이는 일에 이 일에 선봉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역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교회가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스스럼없이 온 마음을 쏟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자를 다 처단하는 일에 이 친구는 혼신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 한 게 뭐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결박하고 하나님을 능욕했단 말이냐? 그때 바울이 유대교에 배웠던 것, 장로들, 거기에 있는 자기를 끌어준 모든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주의 말씀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보고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구원한 이유는 그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여기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살았고요, 내 느낌으로 살았고요, 내 보는 거로 살았고요, 내 감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그가 배운 거, 들은 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교회에서부터 넣어주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본 걸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울을 보고 너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두 번째,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저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 앞에 계시는 목사님은 50년이란 긴 세월을 구원받은 그날부터 당신의 소리를 안 듣는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소리도 듣고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 의인을 보고,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교를 바라보고 살았고요, 그가 아는 자기가 본 것을 따라 살았고요. 유대교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너는 그거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 입에 음성만 들어.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다. 바울이 그때부터 이 말씀에 잡혀서 당신의 삶을 산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말씀에 잡혀서 지금까지 우리 앞에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말씀에 잡혀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잡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는 지금까지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끌려 살았는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보는 세계 아닌 듣는 세계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았어요. 그 바울이 어느 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요.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6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서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심서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르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누가? 동료가? 성령이 막았다겠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요. 마게도니아를 가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빌립보에 들어갔었어요. 거기 가서 있다가 안식일이 돼서 안식처를 찾아서 다니다가 다리 가서 다리 밑에 가서 가려고 하는데 다리 밑에 가보니까 여자가 있었는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줬고 말씀을 전하는 누디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길을 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귀신이 용하잖아요. 그죠? 귀신을 끌고 다니면서 점쳐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이 따라가다 바울을 보고 하는 종이로 막 뜯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바울을 뒤지게 패버렸어요. 자기 밥통이 날라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옥문이 덜커덩하고 열렸어요.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이고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칼뼈가 딱 자기를 하려니까 죽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 성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개척돼서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교의 교회가 참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시작될 때 목사님도 그래서 하셨지만 초창기에 복음 앞에 들어왔던 많은 종들 진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아시아, 이 당시 아시아는 터키 지방입니다. 그쪽으로 복음을 전해가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 바울이 말씀에 잡혀서 다시 꺾고 꺾어서 마게도냐를 간단 말입니다. 자, 그 마음에 이끌림을 받는데 누구에게? 자기 원함에 생각이 끌려가지 않냐고 말씀에 끌려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바울에게 뭘 배워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마게도냐 교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개바다 하면서 서로 니하고 나는 달라라고 하면서 막 교회가 풍지파산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물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수습하고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이 8장에 마게도니아 교회를 그 교회 앞에 소개를 시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소개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시련 결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맞죠? 환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시련이 좋습니다. 우리 모임 하나 만들까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환난, 시련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그랬습니다. 자, 환난이, 시련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거기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환난을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기쁨이 안 일어나는데 그 환난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환난 뒤에 찾아오는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서 환난이 오면은 다 집어던지고 가요.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런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극한 극한 가난이라 했어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극한 가난. 지금 여러분 가난하다 해도 여기 극한 가난에는 분리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IT 2011년도 4월 달에 갔을 때에 그쪽에 있는 백성들 3분의 1에 가까운 분들이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견뎌요. 바나나 하나를 먹고 하루를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뒤에서 세 번째가 네 번째 꼽히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선교에서 보낸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살아요. 무엇이 그 사람 마음에 슬픔을 몰아내고 좌절을 몰아내고 고통을 몰아내고 소망과 기쁨을 넣어줍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달라져요. 극한 가난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 2011년 8월달 캠프 때요, 4월달 캠프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목사들만 30명 넘게 교회를 분리해 나왔었어요. 그때 한 8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런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IT 교회에는 안 오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IT 교회가 빈민촌에 있었어요. 낮에도 장갑차가 중무장 해가지고 기관단총 들고 이래가지고 다녀야 되는 경비를 써야 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돈 좀 있는 분들 거기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다 같이 시커먼 데 그들은 알아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이쪽 말고 한 중간 중상류층이 사는 쪽으로만 와도 우리가 가서 말씀을 듣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목사님을 제가 많이 졸랐습니다. 땅사가 예배생 짓자고요. 그 다음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해 캠프를 할 때 지난 봄에 구원받으신 분들 이 캠프에 물질을 좀 작정해서 함께 동참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참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연락이 왔는데 진짜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물질이 나왔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그 물질을 못 쓰겠는 거예요. 한 4,500불 정도 될 거예요, 나온 물질이. 그 사람들 하루 노동하면은 받는 노임이 1불이에요. 그 당시에. 상상이 가요? 나중에 알았는데 어떤 분은 집을 팔은 분도 있고 자기 집을 빼가지고 헌금한 분도 있고 자동차를 판 분도 있고 그 물질이 뭐였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한 푼도 쓰지 마라 그랬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캠프 물질은 내가 100% 지원해 줄게. 그 돈 한 푼도 쓰지 마라. 그리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한테 물어봐라.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교회 차를 사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라 했어요. 차를 샀는데 20년 된 차를 샀어요. 그 나라에서는 새 차예요. 오르막 올라가다가 시동이 보통 한 서너 번은 꺼지자 가요.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고 빌빌거리고 있으면 뒤에 오는 차가 밀어줘요. 밀어가지고 오르막 언덕 올라와서 내려갈 때 기아 넣어놓고 클러치 때만 시동 걸리면 그때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차예요. 운전석에 앉으면 바닥이 다 보여요. 밑에 빵꾸 나가지고. 본넷 뚜껑 열어보면 엔진하고 제네레 두둑이밖에 없어요. 창문도 없고요. 위에 뚜껑도 없어요. 차가 어떤 거냐면은 픽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트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 차. 뒤에다가 짐실랑 칸에다가 어떤 뚜껑 하나 양 철판으로 깎아 뚜껑 덮으면 그게 버스에 그 나라는. 택시고. 그 안에 차, 보통 사람이 20명, 30명 타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IT가 어떻게 그래 됐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으셨는지. 같이 훈련을 받은 많은 분들은 당신의 길을 갔는데 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오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 마치 새가 알을 품어서 부활을 시키듯이 목사님 마음에는 이 복음 하나를 품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이 말씀 하나에 잡혀서 그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그 바울을 만났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입에서 말씀도 들었겠지만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뭘 보고 뭘 배웠느냐. 자기를 학대하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은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기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는 환난도 기근도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넘치는 연보를 하게 만들었고 더 주를 섬기는 삶이 만들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왜?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바울을 본 거예요. 같이 얼마 지내면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장관들이 수많은 분들이 대통령들이 구원을 왜 받습니까? 당신의 종의 삶을 보면서 그 안에 힘있게 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을 잡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성령의 하나님이시에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이 자신을 주님에 드리고 살았던 것처럼 이들도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헌신적으로 사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 들어봐. 간증 들어봐.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선교사들을 전국 교회를 투어하면서 간증을 듣게 하셨잖아요. 왜요? 봐, 들어봐. 저들이 그렇게 헤매다가 말씀에 잡혀서 자기를 벗어버리고 저렇게 복음 앞에 살잖아. 우리를 돌아보라고. 비추어라고.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잡힌 바울이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나나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마치라면 내 생명을 좀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형성됐던 것처럼 당신의 종이 그 삶을 사시면서 불철제약 이 대륙 저 대륙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외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시대의 그 종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도 진짜 우리는 배워야 할 걸 못 배우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곳에 와서 말씀도 듣고 간증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의 종들이 그 말씀에 잡혀서 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 영에 여러분의 마음에 잡혀서 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여기 보면은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이고 능욕한 일밖에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거는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모든 사람을 어둠의 길로 몰아넣던 것밖에 없는데 이 바울을 구원하신 주님이 이 바울에게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이 복음을 직분을 맡겨줬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올라가서 결박이 되는 안에서도 맞아 죽는 안에서 거기 올라가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다. 당신의 종은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당신의 몸에 대해서 전혀 개념하지 않으시고요. 육체를 돌보지 않으시고 학대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한 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하나님이 저 종을 잡고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난 모르겠지만 이제 이 전 박사님은 당신이 종에 사는 그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이번에 70명의 선교사들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마음에 잡혀서 당신의 종이 걸었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제 그 간증을 들은 여러분과 우리도 그 말씀에 잡혀져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부딪혀서 하나님 얻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